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새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국가 때문에 이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이 있어요. 아니면 단체도 있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임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 보통 팔로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트위터 이런 거 하면 뭐 팔로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셨을 때부터 남편을 리더로 세우고 부인이 따라가도록 가정이 그렇게 이제 되면서 그와 같은 그 패턴을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 아니면 단체에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심지어 가정이든 이 둘 다가 좋아야 그래야 그 기관이나 단체가 좋게 되는 거예요. 리더도 좋아야 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좋아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면 마찬가지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리더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일을 이제 하는데 이 둘이 다 좋아야 그래야 좋은 교회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은 닭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리더가 좋아야 그래야 따라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느냐. 근데 어쨌든 교회도 그렇고 리더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뭐 세운 교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뭐 은퇴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누구를 이제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예,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로 리더고 우리가 팔로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뭔가가 되는 거지 사람이 뭘 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좋아야 된다. 예, 그래서 리더가 좋아야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이제 살면은 역시 남편이 잘해야 그래야 부인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반대가 되면은 그게 조금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창조 사역부터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 모든 거 봤을 때 닭이 먼저다 그러니까 리더가 좋아야 그래야 거기서 좋은 그와 같은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요 근래에는 금요일에 에스라 맥잡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맥잡기, 이런 거 이제 통해서 정말 좋은 리더십이 뭔가,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한 20번 이상에 걸쳐서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전했구나, 이런 거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할 때 정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성경은 리더십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정보를 많이 줍니다. 모세를 읽어보고 다윗을 읽어보고 여호수아를 읽어보고 또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2020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역병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고 학교 뭐 가정할 것 없이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회가 이런 그 단체나 뭐 기관 중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이러한 그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특정 교회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교회에다가 확대 해석을 해갖고 교회가 정말 전반적으로 가장 방역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뭐 코로나19 이렇게 옮기는 온상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뭐 전 방송이 다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세뇌가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싫어하죠. 모이면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난 한 두 달 동안은 비대면 예배가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 크리스천 투데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데를 통해서 미국의 뉴스라든지 이런 거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할 거 없이 교회마다 예배드린 사람들 숫자가 20, 30% 네?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헌금도 급감하고 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됐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교회를 최근에 크게 지어놓은 그런 교회들 뭐 사례비 문제가 아마 가장 크다 그래요. 사례비 문제가 지난 금요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 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뭐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전도사가 있고 뭐 그냥 쫙 다 이게 다 인력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다단계로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사례비 문제, 또 교회 운영비 문제, 또 교회 새로 짓고 나면 건물 이자 문제, 그다음에 유지비 문제 등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던 초유의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엄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특징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저는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만 다녀봤어요. 인생의 뭐 시간을 그다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한 데가 한국하고 미국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교회를 보고 전체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한국식 교회가 있고 미국식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가능하면 교인들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 메어두는 형태로 지난 한 1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주일 오전에 있고 주일 오후에 있고 매일 새벽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수요기도 있고 구역예배 있고 찬양대 있고 교사 있고 그렇죠? 뭐 말 그대로 여기 다 다니면 가정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가정의 분란이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하면 가정의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또 이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4시,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가서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식 교회 아니면 전 세계적인 교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에 오전, 오후 이렇게 예배 모이고 주중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번 예배 모이고 그 나머지는 다 본인이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경건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없어지겠죠. 뭐 1년이 지나든 뭐 2년이 지나든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제 없어지더라도 아마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매일같이 교인들 교회 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 유지는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교인들 가운데도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갈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그냥 계속해서 가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자주 못 가다 보니 아무래도 가정에도 충실하게 되고 또 가정생활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매일같이 교회 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교회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또 목사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 1950년대 60년대 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목사님들이 진방도 해주고 그렇죠. 정말 뭐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애들 병 고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진방 문화 여기서 그냥 늘 찾아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목회가 우리나라 이제 초반기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비대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젊은 분들 학교 근처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예 목사님들 진방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모이냐? 그러면 집 옆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대요. 목사님도 집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 집으로 뭐 모시고 오고 신방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비대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 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 강의를 하면서 좋은 목사와 그다음에 나쁜 목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후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 목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게 이제 됐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생각해야만 한 시점에 왔어요. 생각해야만 한 시점에 왔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뭘 틀었는데 뭐 안식교회인가 뭐 거기에 뭐 손계문 목사인가 뭐 하는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이 나와갖고 이걸 하더라고.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아니 지금 본인이 이단에 속해서 있는데 무슨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해요.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뭐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안식교 스타일의 그런 믿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근데 거기 해서 뭐 이런저런 뭐 복사의 비리 뭐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본인은 깨끗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지금 목사를 지금 판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교회에도 한 번 왔던 제 제자가 있어요. 김주영 교수라고. 예, 그래서 아침에 찾아와서 예, 커피를 하자고.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갔더니 목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SBS에서 요새 하는 무슨 뭐 기독교 무슨 시리즈가 있대요. 예, 뭐 여기서 교회 비리 그다음에 앞으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리즈가 3부작인가가 있는데 그걸 봤냐 그래서 아, 나 그거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결책도 거기서 주는 것도 있으니 한번 좀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설교도 또 그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걸 보면서 아, 목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매주 토요일 날 오시잖아요. 통영에서 목사 선택해서 5시간 버스 타고 와서 하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5시간 버스 타고 가고 이건 목사는 지금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물론 우리 참목자 예수님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리더가 목사잖아요. 목사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선택이 나와 가족의 영적, 도덕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지금은 성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수님 믿고 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거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 또 특히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구별하는 기준 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대다수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목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우리가 패스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패스터의 그리스 말을 가서 보면은 포이멘이란 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어 몰라도 됩니다. 이 포이멘이라고 한 말은 다른 데서는 다 목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셰퍼드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 것 양이 있고 양을 이끌고 나가는 목자, 그렇죠? 쉐퍼드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가서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목자가 승천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줬다는 거예요. 뭘로 줬냐? 선물을 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선물이 아니고, 목사라는 그런 그 직무가 선물이 아니라, 그 목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근데 목사는 거기 가서 보면 pastors and teachers 돼 있어서 목사 겸 교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pastor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 말로는 포이맨이에요. 그래야 되면 다른 데 따라서 목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양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양인 이런 경우 교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패스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패스터에 대해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대한 규정이 목회서신, 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또 베드로 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감독, 이런 데 나오는 감독은 지금 이렇게 감리교 이런 데처럼 교회가 많은데 개교회 목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수백 명 중에 하나 뽑는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개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독, 예, 그다음에 이 지역교회 감독, 그다음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에는 그거를 초대교회에는 처음에는 유대교가 그대로 전승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리더를 장로로 불렀어요. 예, 그래서 장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거를 또다시 감독자. 그래서 패스터, 그 다음에 엘더, 그 다음에 비숍, 이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됐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천주교로 넘어가면 주교가 돼버리고 마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니까 우리 침례교인들은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묘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장로교회 장로 그 목사나 우리 이제 목사나 이게 다 같은 그런 거다. 또 감독교회의 감독이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은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에베소서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에스겔서 34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이 선민이 두 개의 왕국을 이제 군성하게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둘 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극도로 이렇게 벌이다가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해서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유다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패망했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성공과 그 다음에 패배의 원인은 말 그대로 목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어요. 1차, 2차 이때에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느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아요. 목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여서 양떼를 배부르게 해야 양이 우유도 내고 가죽도 내고 그렇죠 뭐 털도 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먹이를 먹고 양떼에게는 먹이를 먹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않아. 그냥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거 이 사람들 천호도 보지 않고 죽이는 일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 아주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이게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5절에서 6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교인들 다 흩어지고 그냥 이단들에 다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일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찾으러 간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인다. 착취하고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르시고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양들 내가 보살펴 주겠다. 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목자가 양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한마디로 교회와 국가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목자가 타락하고 임무를 부실하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그러면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가 몰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의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이런 걸 겪는다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이런 건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토픽이 좋은 목사, 좋은 목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가서 미국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좋은 목사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대답이 이래요.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래야 좋은 사람이다, 좋은 목사다. 두 번째,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답을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실용적인 설교를 준비해서 뭐 1, 2, 3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이거 설교 들은 뒤 나가갖고 1, 2, 3에서 그냥 실제 생활에 딱 적용하는, 그렇죠? 요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머 감각이 좀 많고 또 예술적인 소양도 있고 이래서 그 딱딱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다섯 번째는 성도를 가족처럼 아주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도들이 잘 모르고 좀 교회에서 무례하게 애들도 그러고 뛰어다니고 무례하게 뭐 굴고 이렇게 해도 그저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 용납해주는 그런 친절한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해놓은 한 서베이에는 그렇게 나와있어.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좋은 목사, 나쁜 목사에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한테 아마 뒤인 것 같아요. 목사가 그냥 교만하게 굴어갖고 첫 번째 나오는 게 겸손한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대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적이면 외국에 유학 가서 그래도 외국 유명한 그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좀 받고 그런 사람이 좀 목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 아마 이 통합 측 이런 큰 교회 뭐 서울의 소망교회 뭐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뭐 이런데 장로교 신학대학에 교수하던 사람들 다 가서 이제 목회를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다 망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 가서 보면 뭐 박사학위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성도들의 그 서베이 해보면 나오는 게 그래도 외국 가서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박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 헌금 강요 안 하는 목사.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누가 헌금 얼마 냈습니다. 그 명단 발표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책을 그래도 목사니까 책을 좀 많이 읽고 성도들이 책을 못 읽어도 좀 좀 잘 이렇게 요약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능력, 말 그대로 카리스마 이게 있어갖고 막 방언하고 신유하고 그냥 막 장풍을 쏘고 이렇게 하고 입신을 시키고 뒤로 쓰러뜨리고 이런 거 그래도 남들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목사가 되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이게 좋은 목사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종말론 하는 사람 결국은 다 사이비가 된다 다미선교회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 종말론을 잘 가르쳐서 좋은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종말론에 대해서는 두 개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 절 가르쳐야 된다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단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좋은 목사냐.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해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뭐 차별금지법 문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 뭐 애국운동 하면 그냥 맨 앞에 나서서 이런 거 하는 그런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해석에 관해서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영해를 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저 안에 깊은 무슨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영적인 해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교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세습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세습이 있으니까 세습하지 않는 게 좋은 목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도의 그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며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목사 이런 목사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목사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의 삶에 개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도 바쁘고 내 거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교인들을 꽁꽁 묶어갖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또 요새 이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교회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 또 이제 음악 목회를 잘하는 목사.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늘 바쁜 목사. 늘 바쁘게 이런저런 일로 목사는 바빠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이고 또 근검절약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를 이제 좋은 사람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국 한국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좋은 목사 나쁜 목사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게 사실 다 틀린 건 아닌데 성경적 기준에 따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이거는 교회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나열한 거예요.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나 성도가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자기가 당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목사관이 있는 거고 하나는 성경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규정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나 나쁜 그런 경험 이것만 안 해주면 좋은 목사인가? 아니면 과연 목사는 성경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4장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사도행전 20장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이 규정하는 목사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이 있다면은 이거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목사를 규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 먼저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규정을 해야 그래야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목사가 규정이 됐어요. 그 일을 제대로 하면 그건 좋은 목사고 성품이 저처럼 좀 나쁘지 않아도 그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성품이 엄청나게 좋아도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그럽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야 그래야 정말 이 사람이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과 목자의 관계니까 어찌 됐든 좋은 물, 깨끗한 물 있는데 가서 시원한 물 먹여주고 깨끗한 풀 먹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 잘 재워주고 그것만 뭐 목사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감독하는 거니까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자, 교회가 만일 소셜클럽이에요. 라이온스클럽이에요. 아니면 하여튼 무슨 클럽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소셜클럽. 예수님이 거기에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인물이 좋아야 돼요. 학식이 좋아야 돼요. 뭐 이런 기질이 좋아야 돼요. 인기가 높아야 돼요. 이렇죠. 신뢰성이 높아. 이러면 그거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온스 클럽이니 로타리 클럽이니 이런 클럽에 거기에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목사라 그러면 인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좋고 뭐,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만일에 회사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회사의 CEO고 그 밑에 전문 경영인들 지금 목사가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회사의 창업 정신을 잘 숙지를 하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남겨야 좋은 전문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해도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 뭐 하여튼 해서 사람을 많이 수 늘리면은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라고 하면. 맞죠? 예. 자,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 뭐 시민단체 같은 이런 단체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회장이고 목사는 그 밑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데모를 잘해야 돼요. 시민단체 하려면 데모를 잘해야죠. 그렇죠. 선전선동을 잘해갖고 뭐 해갖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데모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기에 그 리더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데인가? 교회는 어떤 데예요? 뭐 사업체예요? 시민단체예요? 아니면 그냥 돈 내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사회 그런 클럽이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교회 이런 데 아니죠? 왜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데 회장 아니잖아요. 라이언스 클럽, 뭐 시민단체, 예, 그렇죠? 뭐 회사에 뭐 삼성전자 여기에 CEO가 우리 예수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럼 교회는 어떤 데냐? 교회는 영적인 양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목사는 그 양들을 이끌고 가도록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큰 목자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 이 뒤에서 이 사람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양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요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잘 이끌고 나가서 물 먹이고 꼴 먹이고 잘 재우고, 그렇죠? 이가 침범하거나 이러면은 그럼 이것들 다 격퇴를 시키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목사는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을 많이 늘리고 사람을 많이 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으면 먼저 나 자신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 양떼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아이들, 내 아내, 그렇죠? 내 가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 주의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예,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러니까 첫째로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안 오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아, 외부에 적들이 들어오니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세우고, 적들이 침범해서 양들이 이기지 못하면 나가서 직접 같이 싸워갖고 퇴치를 시키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서 수근수근수근 해갖고, 그래서 또 교회를 분란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깨어 있어서, 남들은 다 잘 때 깨어 있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을 해라.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요업을 준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에게 좋은 꼴과 좋은 물과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목자 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자 가운데 제일 큰 목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따라가는 그런 그 양 중에 하나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 목자 장께서 본보기를 보여줬잖아요. 본보기를.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따라 이 양들, 양들을 먹일 자들을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선물이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들을 양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 자신이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목사가 역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는 믿음의 삶을 안 살고 그리고 하라고만 하면 누가 듣겠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다 믿음의 삶을 살고, 특별히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목사인 거예요. 좋은 목사. 자,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 교리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렇죠, 뭐 행동고지가 다 깨끗하고 그래도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그거는 양들을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적 교리가 올바르냐, 성경적 교리가 올바르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좋은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본보기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다 보여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분의 교리, 교리는 살고 죽는 거잖아요. 이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나 혹은 자기가 속한 단체 여기에 것들을 양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유머가 많고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좋은 목사가 아닌 거다. 맞죠?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좋은 목사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좋은 목자예요. 두 번째, 목사는 다른 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되면 좋은 목사인 거예요. 좋은 목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철학 뭐 잡담한 거 이거 가져다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딴 거 다 붙여갖고 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여기 강단에서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쭉 강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걸 이렇게 풀어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자신의 경험, 이론, 뭐 학식, 다른 사람 거 주절주절한 거 다 모아가지고 성경말씀 한 구절 해가지고 그걸 성경말씀 그건 이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오래 믿지 않아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다 웬만하면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역사 시간이고 들어가고 과학 시간이고 들어가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대로 잘 해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교과서는 읽고 딴 거 갖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면 그건 나쁜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제대로 강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 목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기의 그 귀가 가려워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얘기한 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면 좋은 목사, 이거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8장 43절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들을 수 없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서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예, 어렵게 느껴지세요? 이거 목사가 어떤 게 좋은 목사고 어떤 게 나쁜 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들이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왜 구분이 안 갑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가려운 귀를 자꾸 긁어주는 사람을 좋은 목사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계획을 실천할 때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러할 때 그 좋은 목사의 이와 같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위로도 받고 계획도 세우고 진취적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라고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영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디모데전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다른 거 소용 없어요. 인품이 좋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예, 거기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숨을 벌어 놓아줬다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내 손 안에 들어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목사가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사람은 좋아요. 무슨 대학을 좋은 데 다녔다 그러는데 성경, 아, 그거 다 믿지 말고. 그거 뭐 이스라엘 무슨 신화도 있고 어쩌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빨리 뛰쳐버리고 나와야 돼. 그건 좋은 목사 아닙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할아버지가 무슨 일제 뭐 했다 그러고, 뭐 순교 뭐 안 했다 그랬나, 뭐 이랬다 그래갖고 목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대학 다녔다 그래서 뭐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손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는 100% 믿고 선포한다. 이게 있어야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에 대한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인간이 어떤 거에 대한 확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그런 확신, 천사들이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6일 창조, 6천년 전에 6일 창조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그런 확신, 사람의 죄에 대한 확신, 사람의 타락,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행위를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 그렇죠? 이 교회,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확신, 그 다음에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그런 확신, 맞죠?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거, 그렇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게 그냥 확실해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흐리멍덩하면 아무리 당겨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걸 해야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심리학 뭐 등원해갖고 뭐 인생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 그러면 반대로 쉽게, 그럼 뭘 피해야 되냐? 예, 이단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교리 안식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 되는 겁니다. 몰몬 안 돼요.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베레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 아무리 인격이 좋고 그 안에 뭐 뒤집어지고 일이 있어도 나와야지 그건 거기는 살 수가 있는 데가 아니다. 두 번째, 감정을 부추기는 자들. 인간은 감정에 아주 약한 그런 이 존재예요. 감정을 부추겨요. 오순절 은사운동 해갖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펜사클럽 뭐 부흥운동 뭐 해갖고 그냥 깔깔깔깔 웃고, 그렇죠? 입신한다고 하고 경비와 찬양한다고 그냥 사람을 혼쭐 빼놓는 이런 그 음악하고 해서 그냥 정신없이 만드는데, 이거는 탈피해야 돼요. 그런데는 좋은 교회 아니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요새 정태용 목사님 많이 얘기하는 거, 관상기도 등 신인 합의를 주장을 해서 모든 걸 다 수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만트라 같은 거 이거 통해가지고 무아지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마귀의 영하고 합일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거, 유진 피터슨, 칼바르트, C.S. 루이스, 로렌스 형제, 우리 한국의 이어령, 또 좀 조심해야 될 때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또 한 10년 15년 전에 이동원 목사라는 사람이 관상기도 가져다가 그냥 전국에 다 퍼뜨려놨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침묵기도, 이제 이름을 또 관상 그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침묵기도로 다 바꿔놨더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거 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그러고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통해서 좋은 목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맨 앞장 쓰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로마 카톨릭 교회, 테레사, 프란치스, 하여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배제해야 되냐, 좌익 인본주의 사상, 사회주의. 목사가 좌익이 돼갖고 종북,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진화론, LGBT 뭐 이런 거 다 찬성하고 돌아다닌다.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럴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그 잘못된 목사예요. 잘못된 목사. 왜 그러냐, 본인도 거기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올바른 목사인 겁니다. 올바른 목사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가 좌익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가증한 그런 일입니다. 이게 아무리 인품이 좋고 사회운동을 한다 그래도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한 부류가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닉 주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해서 은근히 유대인의 절기 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안식일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바트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거 하면서 이 한국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기독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또 서사라 목사인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간증 뭐 지옥 간증 일단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도 바울 여기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1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 아니면 개인이 뭘 체험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No. 사도 바울도 1절 발언을 안 해. 1절 발언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거예요. 1절 발언 안 하는 사람, 그게 좋은 목사인 거다. 무슨 그거 했는데 CBS에서 뭐 했는데 40만 50만이 그걸 보냔 말이야. 내가 좀 한번 하려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천국 간증이 어떻게 50만을 봅니까? 다 거짓말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온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생활이 안 되면 그럼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집안에서 일단은 교회 뭐 이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런 사람이라 교회를 리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가서 보니까 독재하는 사람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독재. 독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목사하고 독재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목사하고 독재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내 것만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책이나 어떤 건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거 나가면 도망가야 돼. 이건 독재자거든요. 독재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망가야지. 자기 것만 들어야 되고. 예, 금요일 날인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구역예배를 하신대. 그래서 구역예배는 교재가 뭡니까? 일요일 날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걸 5분, 예, 이 구역장이 이렇게 요약하고, 그거 갖고 디스커션 하는 게 그 구역예배. 딴 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되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목사지만 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동일하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지배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가서 보면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이게?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목사 힘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뭘로 써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여러분 믿음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 쓰지 목사 그간에 그 중간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과도하게 간섭을 안 해야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그러면 그건 독재자지,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 애들도 키우면 어릴 때는 간섭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그게 온전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하지만 과도하게 그냥 그 삶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예, 나중에 가면 그냥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목까지 다 점지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예, 그거는, 예, 올바른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예, 마지막에 이런 거 이제 보면, 사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예,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사실 다 갖춘 목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는 아마 여러분, 예, 불가능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준은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렇죠? 제가 어려운 기준 얘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느냐, 최소한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한 가정생활과 함께 하느냐,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이 보셔야 돼. 이건 기준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가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15년 전까지 다 개방이. 그게 안 돼 있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 돼 있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개방이 돼 있으니 좋은 목사를 찾기 위해서 좀 몇 편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얘기하고 나머지 다 세상 얘기, 쓸데없는 쓰레기 얘기하는 건지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건지 뭐 얘기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이렇게 들어보면 독재하는 건지 아닌지 그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만 좋은데 별거 없는 거나도 알 수 있고,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게 판단이 안 되면 딱 들어보면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은퇴해도 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또 목사로 이제 세워야 돼요. 이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고,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세상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는 많은 그런 그 성경적인 그 교회들 안에서 이런 좋은 목사, 좋은 목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잘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좋은 목사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네, 정말 좋은 교회를 하고 양들이 좋은 꼴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